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방금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막쓱 터치하셨나요?
네, 아니면 뭐 무심코 얼굴이나 머리카락을 만지셨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수백만 마리의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과 아주 진한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건강에 대한 위협을 떠오르면 피해야 할 독성 물질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적을 상상하잖아요.
맞아요. 문제가 생기면 되게 독한 약을 써서 깨끗하게 싹 박멸해버리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죠.
그게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아주 직관적인 접근 방식이거든요. 적을 딱 찾아내고 강력한 무기를 꺼내서 모조리 제거한다.
듣기에는 굉장히 속 시원하고 명쾌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석할 그 세균, 즉 박테리아의 세계로 들어서는 순간 그런 단순한 흑백 논리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세균을 씻어내야 할 병균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놀라운 여정을 떠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출처 자료는요, 코리아 베스트와 디 어메리칸 뉴스페이퍼가 2026년에 공동 발행한 세균 종합 가이드입니다.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는요. 세균을 단순히 질병의 원인으로만 치부하던 그 낡은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때문에요.
네, 맞아요.
생태계의 거대한 순환부터 우리 몸속의 마이크로바이옴, 공중보건의 위기, 그리고 그 최첨단 생명공학에 이르기까지 세균이 인류의 삶과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대한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심층 탐구의 목표는 명확해요. 세균을 그저 나쁜 악당, 이렇게 뭉뚱그려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이들의 그 경이로운 생존 방식, 우리와의 복잡한 공생관계, 그리고 인류 최강의 무기인 항생제와 벌이는 끊임없는 군비 경쟁을 종합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는 겁니다.
세균의 진짜 모습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필수 불가결한 동맹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이것부터 한번 풀어보죠. 세균이 대체 왜 그토록 막강하고 성공적인 생명체인지 알려면, 이들의 생물학적 장비부터 뜯어봐야 할것 같아요.
네, 기본 설계도부터 봐야죠.
자료를 보니까 세균은 인간의 세포와 다르게 핵막이 없는 단세포 원핵 생물이라고 하던데, 그 작은 크기가 오히려 엄청난 무기라고요? 표면적 대 부피 비율이 크다는 말이 막 나오는데, 이게 왜 성장에 유리한 건가요?
아주 커다란 얼음 덩어리와 잘게 부순 얼음 조각들을 상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잘게 부순 얼음이 물에 훨씬 빨리 녹잖아요.
아, 표면이 많이 나오니까요.
맞아요. 주변 환경과 닿는 면적, 즉 표면적이 넓기 때문이죠. 세균은 크기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극도로 작아서 자기 몸집, 그 부피에 비해 외부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아하, 그래서요.
덕분에 주변에서 영양분을 쫙 빨아들이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물질 교환 속도가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빠르죠. 이게 바로 세균이 조건만 맞으면 20분마다 두 배씩 폭발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와, 20분마다고요. 그래서 음식을 상온에 조금만 둬도 순식간에 상해버리는 거군요. 그리고 구조를 좀더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게또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세균은 우리 몸의 단백질 공장과 다른 그 70S 리보솜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면서요. 인간은 80S 리보솜을 가지고 있고요. 숫자 10 차이인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그 미세한 차이가 사실 인류를 구원한 핵심입니다. 리보솜은 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세균의 공장인 70S와 인간의 공장인 80S는 그 톱니바퀴의 규격이 미세하게 다릅니다. 이 구조적 차이 덕분에 우리는 인간의 80S 공장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세균의 70S 공장만 딱 멈춰 세우는 화학 물질을 만들 수 있었죠.
아, 그게 항생제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특정 항생제들의 원리입니다.
와, 톱니바퀴 규격이 다른 걸딱 노려서 적분의 공장만 타격하는 거네요. 진짜 똑똑하다. 그리고 이 녀석들의 방어 체계도 대단합니다. 저는 세균의 세포벽을 일종의 아주 튼튼한 성벽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내부 압력이나 외부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요새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병원에서 세균을 판별할 때 쓰는 그람 염색법이라는 게이 성벽의 재질이 뭔지 파악하는 일종의 보안 스캐너 역할을 한다고 이해했어요. 염색약 페인트를 들이부어서 알아보는 거라면서요.
네, 그 스캐너의 원리가 아주 기발합니다. 보라색 염색약이라는 페인트를 세균에 확 붓고 나서 알코올로 씻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여기서 그람 양성균은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성벽이 아주 두껍고 촘촘해서 처음에 머금은 보라색 페인트를 꽉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알코올로 막 씻어내도요?
네, 알코올로 씻어도 계속 보라색으로 남죠.
그럼 반대로 그람 음성균은 성벽이 얇아서 페인트가 다 씻겨 내려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람 음성균은 펩티도글리칸 성벽이 얇은 대신에 그 바깥쪽에 외막이라는 또 다른 기름막 지붕을 덮어두고 있어요.
아, 기름막 지붕이요?
그래서 알코올이 닿으면 이 겉면의 지붕이 스르륵 녹아내리면서 보라색 페인트가 싹 씻겨 나가버립니다. 투명해진 상태에서 다시 붉은색 페인트를 부으면 최종적으로는 분홍색으로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성벽이 겹겹이냐 아니면 하나로 통째로 두껍냐의 차이군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런 보안 스캐너를 되게 교묘하게 피해가는 예외적인 녀석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결핵균 같은 경우는 이 페인트 붙는 방식이 아예 안 통한다면서요?
아, 결핵균 같은 마이코박테리아는 진짜 생존의 달인들입니다. 얇은 펩티도글리칸 위에 왁스처럼 기름기가 아주 풍부한 특수한 외피를 되게 두껍게 덮어 쓰고 있죠.
왁스요?
쉽게 말해서 성벽에 엄청 강력한 방수 코팅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용성 페인트로는 그 코팅을 뚫을 수가 없어요. 열을 펄펄 가해서 억지로 염색약을 뚫고 들어가게 만드는 항산성 염색이라는 별도의 강력한 스캐너를 써야만 검출이 가능하거든요.
와, 열까지 가해야 되는군요.
게다가 마이코플라스마 같은 세균은 아예 세포벽이라는 성벽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아니, 성벽이 아예 없다고요?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나요?
네, 뼈대 없이 그냥 세포막이라는 얇은 천막만 치고 살아가는 되게 극단적인 예외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의사들이 왜 굳이 이런 복잡한 스캐너로 성벽의 종류를 구분하려 하느냐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이 차이가 바로 항생제라는 무기를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 단서가 되기 때문이죠. 페니실린 같은 약은 펩티도글리칸 성벽을 짓는 과정을 방해하는데 애초에 성벽이 없거나 외막으로 단단히 덮여있는 균에게 이 무기를 쓰면 당연히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 구조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맞춤형 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는 거군요. 이렇게 단세포 하나하나가 치밀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도 진짜 놀랍지만 제가 문서를 보면서 진짜 소름이 쫙 돋았던 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이 녀석들이 혼자 둥둥 떠다니면서 각개 전투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흔히 세균을 이분법으로 혼자 분열하는 되게 외로운 세포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들은 아주 훌륭한 사회적 집단입니다. 개별적인 생존을 넘어서서 아예 도시를 건설하죠.
맞아요. 그게 바로 생물막, 바이오필름이잖아요. 표면에 들러붙어서 자기들끼리 막 다당류랑 단백질로 끈적끈적한 젤리 같은 물질을 분비해서 거대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치질 제대로 안 했을 때 치아에 끼는 치태나 하수구에 미끌미끌하게 낀 물때 같은 게 다 이 녀석들이 만든 도시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생물막 안으로 딱 들어가면 세균들은 일종의 지하 벙커에 숨은 것과 같습니다. 그 끈적한 기질 때문에 인간의 면역세포나 항생제가 뚫고 들어오기도 너무 힘들고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천천히 증식하죠.
벙커라니 무섭네요.
인공관절이나 카테터 같은 의료기기에 이 생물막이 생기면 병원 입전에서는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약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그냥 기기 자체를 뽑아내야 하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세상에. 근데 벙커에 숨는 것 말고 아예 죽은 척하는 녀석들도 있다면서요? 지속세포라는 개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항생제를 부으면 원래 다 죽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은 죽죠. 하지만 지속세포들은 유전적으로 무슨 내성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대사활동을 극단적으로 확 낮춰서 일종의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숨만 붙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항생제는 주로 활발하게 분열하고 증식하는 세균의 틈새를 노려서 공격하는데 이 녀석들은 아예 숨을 멈추고 잠들어버리니까 약물이 소용이 없는 거죠. 항생제 폭격이 끝나면 그제야 다시 깨어나서 증식합니다.
와, 진짜 지독하네요.
바실러스나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균들은 한술도 떠서 극단적입니다. 아예 그 혹독한 환경을 견디기 위해서 내생포자라는 극도로 단단한 캡슐을 만들어서 자기 유전물질만 쏙 피신시킵니다. 끓는 물이나 웬만한 소독제에도 끄덕없죠.
벙커를 짓고 죽은 척하고 아예 방공호 캡슐까지 만들다니. 하지만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방어술은 따로 있어요. 바로 수평적 유전자 이동입니다.
아, 그 부분 중요하죠.
세균들이 환경에 둥둥 떠다니는 남의 DNA 조각을 주워 먹거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다른 세균의 DNA를 택배처럼 배달해 주거나 심지어 두 세균이 딱 달라붙어서 빨대 같은 튜브를 꽂고 유전자를 직접 전송하기도 한대요.
네, 형질 전환, 형질 도입, 접합이라는 방식들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서로 다른 종의 세균들이 마치 초능력이 담긴 USB 메모리를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서로 툭툭 꽂아주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진화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시각이 이 현상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진화를 그 다윈의 이론처럼 나무의 잔가지가 뻗어나가는 가계도로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부모에서 자식으로만 유전 정보가 수직으로 쭉 내려간다고 배웠죠.
네. 그런데 이 USB 전송 방식이라면 진화라는 게 그렇게 가지런한 족보가 아니라 종과 종 사이를 횡단하면서 정보가 마구 가는 엄청나게 엉망진창으로 얽힌 거대한 네트워크 아니냐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대장균이랑 살모넬라균이 서로 무기를 휙휙 교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바로 그 얽히고 설킨 복잡한 네트워크 모델이 병원 내 다제네성균, 즉 슈퍼박테리아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근본 원인입니다.
아, 그렇구나.
대장균이 우연히 갖게 된 항생제 내성 USB를 같은 병실을 공유하던 전혀 다른 종인 폐렴막대균이나 농농균이 그냥 건네받아서 바로 내성을 획득해버리는 일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리를 지어 사는 게 아니라 생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공유하는 전 지구적인 지능망처럼 작동하고 있는 거죠.
와, 실시간 클라우드.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이런 엄청난 생존술과 정보력을 가진 세균들이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생태계를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맞아요.
어떤 균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데 어떤 균은 치명적인 암살자가 되잖아요. 우리 장 속에 사는 마이크로바이옴은 단순히 우리가 먹은 밥을 축내는 식객이 아니라면서요.
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생존의 완전 필수 파트너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효소로는 소화하지 못하는 되게 질긴 식이섬유를 발효시켜서 단쇠지방산이라는 마법 같은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단쇠지방산이요?
네, 이게 장벽세포들의 아주 든든한 에너지원이 되고 과민한 면역체계를 싹 진정시키며 유해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장벽을 튼튼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저는 자료를 보면서 좋은 균과 나쁜 균을 흑백으로 나누는 게 굉장히 위험한 오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장 안에서는 되게 얌전하게 소화를 돕던 이른바 착한 공생균이 수술 상처를 통해서 혈액이나 복강으로 쑥 들어가면 갑자기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키는 기회감염균으로 돌변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세균의 세계에서 선과 악이란 없습니다. 오직 위치와 균형의 문제일 뿐이죠.
위치와 균형이요?
장에 있어야 할 녀석이 혈액으로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우리 면역계와 완전 사생결단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성 세균 중에서도 무시무시한 독소로 무기로 쓰는 녀석들이 있는데 이 독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 외독소와 내독소의 차이? 저는 병원균의 감염 과정을 일종의 공성전이라고 상상해봤어요. 우리 몸의 세포라는 성벽에 일단 갈고리를 던져서 척 달라붙고 성벽을 녹이는 효소를 분비해서 침투한 다음 우리 몸의 철분 같은 자원을 막 약탈하는 거죠.
아주 생생한 비유네요.
이때 적들이 의도적으로 쏘아대는 무기가 외독소인데 보툴리눔 독소나 콜레라 독소처럼 아주 적은 양으로도 우리 신경계나 단백질 공장만 아주 정밀하게 타격하는 저격수의 총알 같더라고요.
비유가 아주 훌륭하게 들어맞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외독소와 내독소의 작용 방식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어떻게 다르죠?
외독소가 살아있는 세균이 의도적으로 쏘아올리는 정밀유도 미사일이라면 내독소는 무언가를 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그람음성균이 가지고 있다고 했던 외막 기억하시죠?
네, 그 겉에 덮은 기름막 지붕이요.
맞아요. 그 지붕을 구성하는 지질 A 성분, 즉 LPS, 그 자체가 바로 내독소입니다.
잠깐만요. 지붕 성분 자체가 독소라고요? 그럼 세균이 살아있을 때 막 공격하려고 뿜어내는 게 아니라 세균이라는 성벽이 완전히 부서지고 파괴될 때 쏟아져 나오는 잔해물이라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적군이 죽으면서 남긴 파편이 혈관에 막 쏟아지면 우리 몸의 방어군인 면역체계가 그 파편을 감지하고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패닉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진짜 살아있는 적이 없는데도 전방위적으로 과잉 반응을 일으켜서 엄청난 염증 물질을 막 뿜어내고 고열이 나고 혈관이 쫙 확장되면서 혈압이 뚝 떨어지는 치명적인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게 폐혈증인가요?
네, 그게 우리가 아는 폐혈증입니다. 적의 잔해가 우리 몸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드는 아주 역설적이고 무서운 현상이죠.
와, 적을 죽였는데 그 잔해 때문에 내성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거네요. 세균들의 생존 방식은 정말 알면 알수록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위험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그 위산이라는 끔찍한 염산 폭포 속에서도 우레아제라는 효소를 뿜어서 자기 주변의 위산을 싹 중화시켜버린다고 하고요.
맞아요. 아주 특이한 생존 방식이죠.
결핵균은 자신을 잡아먹으러 온 면역세포 뱃속에 쓱 들어가서 소화도 안 되고 오히려 유유히 살아남아 번식하잖아요. 매독균은 무슨 코르크마개처럼 몸을 비비꼬면서 조직 깊숙이 막 파고들고요. 그러니까 특정 세균 하나가 무조건 나빠서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정교한 침략자들과 숙주의 방어선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때 병이 발생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무너진 방어선을 지원하기 위해 엄청 강력한 지원군을 개발하게 됩니다.
아, 그게 바로 기적의 무기 항생제죠. 1928년에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이후에 인류는 세균과의 전쟁에서 정말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듯 했습니다. 항생제의 가장 위대한 점은 선택적 독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의 세포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적군의 특정 시설만 폭격하는 되게 정밀한 미사일인 셈인데 이 메커니즘도 참 기발하더라고요.
네. 앞서 우리가 딱 짚었던 세균만의 고유한 구조적 약점들을 정확히 노리는 겁니다. 베타락탄계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은 인간에게는 아예 없는 펩티도글리칸 성벽이 지어지는 과정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아까 말한 그 성벽을 못 짓게 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마크롤라이드 같은 약은 인간의 80S 리보솜은 놔두고 세균의 70S 리보솜에만 찰싹 들러붙어서 단백질 생산을 막아버리죠.
또 인간은 음식을 통해서 엽산, 비타민 B9을 섭취하지만 세균은 살기 위해 몸 안에서 스스로 엽산을 합성해 하거든요.
네네. 바로 그 엽산 합성 공장만 차단하는 설파계 항생제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막 감기약 너무 자주 먹어서 내 몸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겼어. 이제 약이 안 들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아, 정말 흔한 오해죠.
저도 예전엔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항생제가 너무 독하니까 세균들이 그 독한 약에 맞춰서 막 스스로를 돌연변이로 진화시키는 건가요?
청취자분들도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아주 결정적인 오해를 딱 짚어주셨네요. 내성이 생기는 주체는 절대로 사람의 몸이 아닙니다. 환자의 몸이 약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항생제가 세균을 돌연변이로 막 만들어내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아니, 약이 세균을 변이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원래부터 약에 끄덕없는 되게 독한 동들이 숨어 있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수십억 마리의 세균 무리 중에는 우연한 유전자 복제 오류나 아까 말한 USB 전송을 통해서 이미 특정 항생제를 방어할 수 있는 내성 유전자를 가진 녀석들이 극소수로 존재합니다.
아, 원래부터 있었구나.
평소에는 일반 세균들과 섞여 있어서 전혀 눈에 띄지 않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항생제를 투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에 약한 일반 세균들은 다 죽어나가겠죠?
네, 일반 세균들은 다 죽고 오직 내성을 가진 그 극소수의 녀석들만 덩그러니 살아남게 됩니다.
항생제가 내성균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살아남을 녀석들을 선택해버린 환경적 압력으로 작용한 겁니다.
와, 삼태갑이군요.
이제 이 내성균들은 먹이를 두고 다투던 일반 세균 경쟁자들이 싹 다 사라졌으니 텅 빈 공간에서 엄청난 속도로 분열해서 무리를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다 말다 하거나 필요 없는데 막 오남용하는 건 내성균들한테 야, 경쟁자들 다 지워줄 테니 너희들끼리 마음껏 파티해라 하고 판을 깔아주는 꼴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세균들의 방어 전술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미사일, 즉 항생제가 날아오면 베타락타메이스라는 효소를 쏘아서 공중에서 미사일을 확 분해해버리고요. 세포 안으로 들어온 약물은 배출 펌프를 가동해서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듯이 막 밖으로 뿜어내잖아요. 제일 기가 막힌 건 타겟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였어요.
아, 표적 변형 말씀이시군요. 대표적인 게 메티실린 내성 황세포도상균, 즉 MRSA입니다.
네, 그 녀석이요.
페니실린계 항생제가 딱 결합하는 단백질의 구조를 살짝 바꿔버려서 PBP2A라는 새로운 자물쇠를 달아버렸죠. 항생제라는 열쇠가 아예 들어맞지 않게 문고리를 통째로 갈아 끼운 겁니다.
아니, 열쇠가 안 맞게 문고리를 갈아 끼우다니 진짜 너무 교활하네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요. 항생제 내성은 단순한 의학계의 실패가 아닙니다.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위기죠.
왜 그렇게까지 커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귀한 항생제를 사람 치료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가축을 빨리 병 없이 키우려고 농업용 사료에 엄청난 양의 항생제를 막 섞어 먹입니다. 아, 가축 사료에도요?
네. 게다가 제약 공장 폐수에서도 항생제가 흘러나오고요. 이렇게 곳곳에서 만들어진 내성균들은 고기를 통해, 물을 통해, 그리고 국경을 넘는 여행자들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른바 원헬스의 관점이네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아, 병원 가서 항생제 좀 센 걸로 지어주세요 하는 게 정말 최악의 오남용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감기의 90% 이상은 바이러스 때문인데 바이러스한테 세균 잡는 항생제를 쏴봤자 완전 헛방이고 오히려 내장 속에 있던 유익균만 싹 몰살시키면서 내성균이 자랄 빈 땅만 넓혀주는 거니까요. 자,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던 우리의 기적의 무기, 항생제가 이렇게 약점을 간파당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폭격을 가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이제는 훨씬 지능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지능적 전략은 적을 정확히 아는 것, 즉 정밀 진단입니다. 과거에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거나 배양 접시에서 균을 키우는데 며칠씩 걸렸지만 최근에는 유전자를 증폭해서 찾아내는 PCR 검사를 많이 활용하죠. 빠르고 아주 민감하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PCR 검사에도 되게 치명적인 맹점이 있다면서요. 너무 민감해서 죽은 균의 DNA까지 막 다 검출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PCR은 극소량의 유전자 조각만 있어도 다 잡아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균이 지금 활발히 살아 숨쉬며 병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이미 항생제 폭격을 맞고 죽어서 떠다니는 잔해물인지 구분을 못해요.
아, 시체까지 살아있다고 오해할 수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PCR만 의존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균을 직접 배양해서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균에 여러 항생제를 떨어뜨려 보고 어떤 약이 균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지 그 최소 농도가 얼마인지를 눈으로 딱 확인해야만 정확한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아하. 그리고 병원이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이 위생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잡아야겠더라고요. 무조건 독한 소독제를 막 들이붓는다고 만사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네, 아까 세균이 끈끈한 생물막을 만든다고 했었죠?
네, 벙커요.
먼지난 유기물 오염이 가득한 표면 위에다가 소독제를 아무리 뿌려봤자 생물막에 떡하니 가로막혀서 내부의 세균은 끄떡도 안 합니다. 그래서 소독 이전에 반드시 비누와 물로 표면의 오염물질과 생물막을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세척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척이요?
수술실에서도 주방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매일 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때도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비누로 빡빡 문질러 닦아내는 물리적 세척이 그 무엇보다 먼저라는 거네요. 그런데 이 방어나 예방을 넘어서서 인류가 세균의 능력을 역이용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대목에서는 저 진짜 박수가 나왔습니다.
생명공학 부분이죠?
네, 대장균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인슐린을 대량 생산하는 건 이미 익숙하지만 생명공학의 판도를 바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 이건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가 발명한 게 아니라 훔쳐온 거라면서요.
정확히 말하면 세균의 지적 재산권을 우리가 도용한 셈이죠. 세균도 자신들을 막 공격하는 바이러스, 즉 파제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앓습니다.
세균도 감기에 걸리나요?
비슷하죠. 그래서 침입했던 바이러스의 DNA 조각을 기억해서 자기 유전자에 딱 저장해뒀다가 똑같은 놈이 다시 쳐들어오면 그 기억을 바탕으로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정밀하게 싹둑 잘라버립니다.
와, 똑똑하다.
크리스퍼는 바로 이 세균의 면역 시스템입니다. 인류는 이 놀라운 타겟팅 절단 기술을 훔쳐와서 인간의 난치병 유전자를 고치고 농작물을 개량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로 쓰고 있죠.
세균의 무기를 딱 뺏어서 유전자의 설계도를 다시 쓰고 있다니. 어휴, 인간의 응용력도 세균 못지않게 대단하네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유익한 세균을 대량 생산하고 유전자를 조작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건 그만큼 엄청난 책임이 뒤따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책임이죠?
만약 조작된 유전자 회로가 예상과 다르게 막 작동하거나 연구소나 공장 밖으로 이 세균들이 유출된다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헉! 생태계가 교란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내성균의 확산보다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안전에 기반한 철저한 관리와 물리적 봉쇄가 과학 발전과 반드시 같은 복복으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고 딱 자만하는 순간 그들의 끈질긴 생존 네트워크가 또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자, 어느덧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세균 종합 가이드를 넘어서 정말 경이로운 생명의 서사시를 들여다본 기분입니다.
네, 핵막도 없는 단세포가 어떻게 엄청난 속도로 증식하는지부터 생물막이라는 도시를 짓는 그 사회생활, 플라스미드를 USB처럼 쓱쓱 주고받으며 항생제 폭격을 견뎌내는 진화적 저력, 그리고 우리 몸을 지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 그 양면성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세균의 구조나 항생제 원리에 대한 과학 지식을 하나 더 쌓았다는 걸로 끝내기엔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오늘 자료를 분석하면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균은 끊임없이 주변 환경과 막 소통하고 종의 경계를 넘어 유전자를 공유하며 생물막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 몸의 세포들과 대화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지금까지 특정 세균을 무조건 박멸해야 할 단일악당으로 규정하고 독성 약물을 막 쏟아부어서 완전한 무균 상태를 만들려고 했던 그 접근법 자체가 애초에 너무 오만하고 잘못된 방향 아니었을까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미생물의 생태계는 폭격으로 억누르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그들은 더 강력하고 약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교묘하게 진화할 뿐이죠.
맞아요. 어쩌면 미래의 의학은 세균과 죽고 죽이는 막 무자비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라는 거대한 숲의 균형을 잘 맞추고 유익한 미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가꾸는 일종의 정원 가꾸기에 훨씬 더 가까워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식사 후에 요구르트나 김치를 딱 드실 때 단순하게 아, 소화에 좋겠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방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어떤 거대하고 위대한 생태계적 동맹이 새롭게 맺어지고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복잡하고도 놀라운 세계를 끈기 있게 함께 탐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마구 자극하는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미생물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